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이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러시아 정부가 아버지의 당선을 도우려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고 미국 뉴욕 타임스 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소식통 3명을 인용해 지난해 6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러시아 정부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변호사 나탈리아 베셀리츠카야 씨를 만나기 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트럼프 주니어가 러시아 변호사인 베셀리츠카야 씨를 만났다고 보도했고 트럼프 주니어도 지난 9일 이를 인정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에 불리한 정보를 갖고 있다며 트럼프 진영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술 탈환에 성공한 이라크 정부와 총리, 이라크 정부군을 축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모술 탈환이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ISIL의 시대가 끝나가는 것을 뜻한다며 ISIL을 완전하게 몰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모술은 지난 3년 동안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지배해왔습니다. 한편 하이데르 알라바디 이라크 총리는 어제 모술에서 승리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알라바디 총리는 이날 모술 올드시티에서 연설하면서 압제와 잔혹함 그리고 테러리즘에 맞서 승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알라바디 총리는 또 ISIL 잔당들을 소탕하고 모술의 안정을 가져와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오늘 러시아 TV 방송과의 회견에서 미국에 대한 외교 보복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미국 정부가 지난해 말 미국 내 자국시설을 폐쇄한 뒤 지금까지 이를 복원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이임을 앞두고 미러관계에 큰 해가 되는 조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이즈베스티아 신문은 러시아 정부가 자국 주재 미국 외교관 30명을 추방할 준비가 돼 있다고 외무부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기 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마주앉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어제 미국 라디오 방송인 로라 잉그램 쇼에 나와 이같이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누구와도 만나 평화와 안보, 번영을 증진하는 방안을 논의할 뜻이 있지만 북한은 예외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북한을 정치적 외교적으로 더 고립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 행정부에서 실패했던 협상을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콜롬비아의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이 오늘 무장반군 3,600명을 추가로 사면했습니다. 산토스 대통령이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을 사면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지난해 무장혁명군 측과 평화협정을 맺은 이후 지금까지 반군 7천여 명을 석방하거나 사면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해 9월에 발효된 콜롬비아 협정의 이행 여부를 감시할 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어제 의결했습니다.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은 농지가 없는 농민들의 권리 수호를 명분으로 지난 1964년에 결성된 이래 50년 넘게 무장투쟁을 계속해왔습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지난 2012년 반군 측과의 협상을 시작해 4년 만에 평화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 4개 나라는 카타르가 사우디가 지난 2013년에 맺은 비밀협정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카타르에 대한 압력을 강화했습니다. 이 비밀협정은 어제 미국 CNN 방송이 처음 보도한 데 이어 사우디 정부가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 이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협정에는 카타르가 무슬림 형제단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카타르의 본부가 있는 알자지라 방송이 걸프협력이사회 회원국들을 비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 등 몇몇 아랍 나라들은 카타르가 테러리즘과 이란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최근 카타르와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카타르로 이어지는 모든 교통 통로를 봉쇄한 바 있습니다. 세계뉴스의 김정우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7월 11일 화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을 보유했지만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페루 정부가 자국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 수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북한 외교관에 대한 추가 비자 발급 요청도 거부했습니다. 평양은 내일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24도, 낮 기온은 33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3부 첫 소식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대통령은 누구와도 만나 평화와 안보 문제를 논의할 수 있지만 북한은 예외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10일 미국의 라디오 방송인 로라 잉그램 쇼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계획을 포기하지 않는 한 미북 간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미국 대통령은 세계 누구와도 만나 평화와 안보, 번영을 증진하는 방안을 논의할 용의가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북한은 예외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야망을 영구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접근 방식을 계속 취할 것이라면서 이는 바로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강화해 북한을 고립시키는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또 북한과의 협상은 과거 여러 미국 정부들이 실패한 정책이라며 우리는 북한과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앞으로 몇 주 안에 유엔 안보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붙인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주 유엔 외교관들에게 미국 정부의 이런 시간표를 제시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결의안 초안을 마련해 중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런 방침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미국의 시간표대로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안보리는 북한이 지난 4일 시험 발사한 발사체와 관련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는 미국의 평가와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러시아의 주장이 맞서면서 북한의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조차 채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을 보유했지만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풍계리 핵실험장은 언제든지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지만 임박한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미사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사거리를 가진 탄도미사일이라고 잠정 평가했습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11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원회 간사인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 미사일이 지난 5월 14일 발사에 성공한 KN-17을 개량한 것이며 엔진의 경우 1단은 KN-17을, 2단은 동창리에서 시험한 소형 엔진을 장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그러나 북한이 ICBM의 핵심 기술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이번 시험 발사에서 내열 특성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지만 여러 정황으로 미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이완영 의원의 전언 내용입니다.
아직 재진입 성공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시험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점에서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와 함께 유도 장치를 통해 목표물에 정확히 명중시키는 종말 유도 기술 또한 재진입 기술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시험 발사가 연구 개발 단계에 고정형 발사대를 이용한 점으로 미뤄 초기 수준의 비행 실험으로 평가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또 풍계리 핵실험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언제든지 핵실험이 가능하지만 현재 임박한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관련해선 미국이 독자 제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 동참하면서 대화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국제사회의 대북 기피 분위기에 따라 북한의 상반기 외교 활동이 17개국을 상대로 33회에 그치면서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가별로도 중국이 5회, 러시아 4회, 태국 3회 순으로 전통 우방과 명맥을 잇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 내부 동향과 관련해선 평양에서의 불법 거주가 늘어남에 따라 북한 당국이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이완영 의원의 전언 내용입니다.
최근 북한에서 평양 거주 선호하는 심리와 시장 확산 그리고 돈벌이 목적, 뇌물을 주고받고 불법 거주를 묵인하는 단속 기간의 부패가 어우러져 평양의 불법 거주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신분 재조사를 벌여 불법 거주자와 전과자, 지방 출신자, 무직자들을 적발해 지방으로 이주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내각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보건상의 장준상 보건성 부상을, 외무성 부상의 허용복 외무성 아프리카 아랍 라틴아메리카 국장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지난 6일 독일 베를린에서 새로운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발표했는데요. 북한 당국은 지금까지의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복잡한 속내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11일 북한이 과거 한국 정부의 선언에 대해 좋게 얘기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6일 베를린 구상에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이 당국자는 통일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난 2000년 3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 때도 북한은 허튼 소리라고 반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당시 한국 정부 차원의 대북 경제협력 의지를 밝히는 등 대북 제안을 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김 전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 6일 만에 내놓은 노동신문 논평에서 심히 자극적인 말들이 있는가 하면 대세니 고립이니 야망이니 하는 극히 모독적인 소리까지 들어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노동신문은 나아가 이런 허튼 소리를 하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라고 부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이 나온 지 석 달 만에 첫 남북정상회담이 열림으로써 북한의 대외적인 입장 표명과 남북관계 전망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통일부 당국자의 11일 언급은 첫 남북정상회담 당시의 정황에 빗대어 북한의 표면적인 반응에 이리 일비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발표 이후 엿새째인 11일 오전까지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박사는 북한의 셈법이 복잡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러한 긴장 국면에서 솔깃한 제안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인 거부를 안 하고 있고 지금 상당히 복잡한 셈법에 지금 직면에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의 입장은 그걸 우회를 해서 남북관계를 하고 싶은데 사실 전면적으로 거부하기보다는 사실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속내를 지금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2일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 회장단과 면담을 갖고 기업들의 어려움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누구나 갖고 있지만 재개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북핵 문제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기로 미국의 대응 방안을 살펴보는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선택지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우드로 윌슨 센터의 제임스 퍼슨 연구원은 10일 이 연구소가 개최한 전화토론회에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개발한 현 시점에서 미국은 무기 프로그램의 동결을 목표로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For our part, I think we need to strike a balance between reassuring our allies in South Korea and Japan without worsening the security.
미국은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안심시키는 동시에 북한으로부터 야기된 안보 딜레마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퍼슨 연구원은 현 상황에서 가장 덜 나쁜 선택으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면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을 제한하거나 멈추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퍼슨 연구원은 북한 문제를 중국에 의존하는 것에도 반대했습니다.
China has its own interests on the Korean Peninsula that do not align with those.
중국은 한반도에서 자신들만의 이익이 있고 이는 미국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게다가 북한은 자신들의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노력에 대해 주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고 퍼슨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중국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 지금처럼 대북 선택이 제한적이고 좋지 않은 상황이 된 것도 지난 수십 년간 북한 문제를 중국에 위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뉴욕타임스 신문의 데이비드 생어 기자는 대북 압박의 방편으로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 즉 PSI를 언급했습니다.
President Bush started a quite effective program called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that enabled the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미국 주도로 시작된 PSI는 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공해상에서 검색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생어 기자는 PSI가 꽤 효과적이었다면서 미국이 여기에 더 힘을 쏟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유엔이 금지한 대북 금수 품목들이 해상을 통해 운송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생어 기자는 또 사이버 공격을 이용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교란하는 작전을 펼칠 것과 원유 등 대북 에너지 공급 차단 등을 북한 문제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생어 기자는 지난 4일 북한의 ICBM 발사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But since we have treaty obligations and obviously responsibility for the safety.
ICBM을 계기로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지만 북한이 미국의 동맹국은 물론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 장착 단거리 미사일을 이미 개발했다는 건 알려진 사실이라는 겁니다. 진리 AP통신 전 평양지국장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게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We should remember that this is a young man North Koreans hadn't even heard of until fairly recently.
김 위원장이 어린 나이에 체제와 권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된다는 겁니다. 리 전 지국장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통해 미국과 같은 나라들의 관심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핵무기가 공격용이 아닌 협상용이라는 주장입니다. 북한은 특히 대화 테이블에 앉기 전 핵무기 기술을 최대한도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리 전 지국장은 예상했습니다. 현재 한국에 머물고 있는 리 전 지국장은 북한의 도발에 반응하는 한국인들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익숙해진 모습을 보였지만 올해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칫 대북 군사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문재인 정부도 북한에 관여를 내세우면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리 전 지국장은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올해 들어 러시아의 대북 석유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이 기간 동안 북한의 석유뿐만 아니라 원유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석유 공급에 차질을 빚자 러시아로 눈을 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BOA가 러시아 연방세관 자료를 집계한 결과 올해 4월까지 러시아의 대북 석유 수출액은 약 230만 달러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약 74만 달러치가 수출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 이상 늘어난 액수입니다. 수출량은 올해 약 4,100톤으로 지난해 1,600톤보다 약 150% 증가했습니다. 북한에 팔린 석유 제품은 러시아 관세청 분류 2709와 2710에 해당하는 품목입니다. 2709는 원유, 2710은 원유를 제외한 석유를 뜻합니다. 이 기간 러시아가 북한에 수출한 석유 제품은 96%가 원유를 제외한 석유였습니다. 해당 품목에는 중유, 모터유, 유압용 기름, 윤활유, 그리고 기타 제품이 포함됐습니다. 반면 원유는 165톤, 7만 6천 달러치 수출에 그쳤습니다. 원유와 원유 이외 석유 제품은 항공유와 제트연료를 제외하고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안보리 대북 제재에 따르면 항공유와 제트연료는 원칙적으로 대북 수출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항공유는 인도주의 목적인 경우 판매나 공급이 허용됩니다. 최근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석유 공급이 차질을 빚자 러시아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기름 운반선이 블라디보스토크와 북한 동부 항구들을 꾸준하게 오간다고 최근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김경술 선임 연구위원입니다.
러시아의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았었는데 러시아의 비중을 갑자기 1분기에 100% 이상씩 늘리는 것은 중국으로부터의 석유제품 수입이 여의치 않아질 경우에 수입 루트를 좀 다워나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인 것 같아요.
한편 미국은 북한이 러시아를 통해 부족한 석유를 충당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지난 6월 14일 하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일부 지원을 중단하면서 그 빈자리를 러시아가 채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남미 페루 정부가 자국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 수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또 북한 외교관의 추가 비자 발급 요청도 거절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페루 정부는 지난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에 따라 자국 주재 북한 외교관 수를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 페루 정부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2321호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페루 외교부는 4월 2일 리마 주재 북한 대사를 수신인으로 하는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서한에는 페루 정부의 주권적 결정에 따라 북한 대사관의 최대 수용 외교관 수를 6명에서 3명으로 줄이기로 했다는 사실과 함께 서한 수신일로부터 90일을 시한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이행보고서는 확인했습니다. 이어 페루 외교부는 아직 90일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 5월 17일 리마 주재 북한 대사에게 페루 정부의 조치를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특히 기한 엄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 대사관 측이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대사관 직원 일부의 이민 신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이행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페루는 지난 5월 북한 정부가 요청한 3명의 임시 외교관 비자 발급 요청을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페루는 임시 비자를 신청한 3명의 외교관이 외교관 감축 조치에 해당되는 3명의 외교관들인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비자 신청자들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연관됐다는 확신은 없지만 이번 결정은 리마 주재 북한 대사관의 외교관 숫자를 줄이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여겨진다고 밝혔습니다. 페루 정부는 특히 이런 조치가 안보리 결의 2321호 15조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페루 정부는 북한 대사관과 외교관의 계좌를 한 개씩으로 제한하는 결의 2321호의 제재 내용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페루 외교부는 지난 3월 자국 금융정보국에 페루 주재 북한 외교관들의 정보를 전달하고 이들과 관련된 계좌 번호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정보국은 페루 내 247개 금융회사들을 통한 조사에 나서 북한 대사관이 한 개의 은행 계좌만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인구의 날입니다. 유엔은 전 세계 인구가 50억 명을 돌파한 것을 기념해 지난 1989년 이날을 제정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북한 인구와 기대 수명은 어느 정도일까요? 유엔이 최근 발표한 세계 인구 전망 보고서 내용을 김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북한 사람들의 평균 기대 수명 차이가 10년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경제사회국은 최근 발표한 세계 인구 전망 2017 개정판에서 2017년 현재 북한 주민들의 평균 기대 수명이 71.9세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세계 평균과 같은 수준이지만 82.4세인 한국과 비교해 10.5년 짧습니다. 또 중국보다 4.6년, 일본보다는 12년이나 짧은 겁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도 앞서 지난 3월 갱신한 세계 현황 자료에서 북한 주민의 기대 수명은 70.4세로 한국 주민 82.4세보다 12년 정도 짧다고 밝혔습니다. 남북한의 평균 기대 수명은 지난 1990년에서 1995년만 해도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북한 주민의 평균 수명은 70세로 한국보다 3살 정도 짧았지만 65세인 세계 평균보다 길었습니다. 지난 1990년엔 3년 정도에 불과했던 남북한 평균 수명 차이가 벌어진 것은 1990년대 북한의 대홍수 등 자연재해와 그에 따른 식량난, 경제난, 보건의료체제 붕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은 하지만 북한의 평균 기대 수명이 2015년에서 2020년 사이 세계 평균과 같아지고 2025년부터는 세계 평균을 능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엔은 북한의 평균 기대 수명이 2100년에 85세로 증가해 82.6세인 전 세계 평균보다 2년가량 길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의 평균 기대 수명은 여전히 한국에는 못 미칠 것으로 유엔은 전망했습니다. 유엔은 2100년 한국의 평균 기대 수명이 93.5세에 도달해 북한보다 9년 정도 길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북한 인구는 2017년 현재 2,549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25세에서 59세 사이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1%로 가장 높았고, 이어 0에서 14세 21%, 15세에서 24세 15%, 60세 이상 13% 순이었습니다. 유엔은 북한 인구가 계속 증가세를 보이다가 2050년 2,680만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 2100년에는 2,400만 명을 밑돌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국은 2030년 5,270만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로 돌아서 2100년에는 3,870만여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북한의 출산율은 2017년 현재 여성 1명당 1.89명으로 남한의 1.32명보다는 높지만 세계 평균 2.47명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은 북한의 출산율이 갈수록 낮아져 2045년에서 2050년에는 1.78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현재 출산율이 1.32명으로 상당히 낮지만 갈수록 높아져 2100년에는 1.78명이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북한의 5세 미만 사망률 역시 현재 영유아 1000명당 18.8명이지만 갈수록 낮아져 2100년에는 3.6명으로 줄 것으로 유엔은 내다봤습니다. 이는 2100년 전 세계 평균 9.7명보다는 낮지만 0.7명인 남한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한편 유엔은 현재 전 세계 인구가 75억 5천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중국이 14억 1천만 명으로 인구가 가장 많고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순이었습니다. 한국은 5,098만 2천 명으로 27위, 일본은 1억 2,700만 명으로 11위였습니다. 세계 인구는 2023년 80억 3천만 명으로 80억 명을 처음 돌파한 뒤 2100년에는 111억 8천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북한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IOC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건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북한이 내년에 한국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OC의 마크 아담스 대변인은 1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긴장이 고조되는 역내 정치 상황, 특히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로 한 미국과 한국, 일본 3국의 공동성명 이후 앞으로 어떤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So little has changed from our side on that one, apart from just to underline again that what is important for the
IOC 측으로서는 기존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아담스 대변인은 IOC와 올림픽 경기에서 중요한 것은 참가라면서 IOC가 북한 선수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IOC는 어떤 선수가 참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북한 선수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만나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흐 IOC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당선 이전부터 보내준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한 지지에 사의를 표하며 IOC는 문 대통령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주한미군의 주축인 미8군 사령부가 서울 용산에서 경기도 평택으로 주둔지 이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주한미군 평택기지는 미군의 해외기지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미군의 주축인 미8군 사령부가 한반도 주둔 64년 만에 주둔지를 서울 용산에서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11일 오전 새 청사 개관식을 진행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중대대급 부대 이전은 2013년부터 진행됐으며 미8군 사령부는 지난 3월 선발대 이전을 시작으로 지난달 본대 이전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토머스 벤달 미8군 사령관은 환영사에서 총 107억 달러가 투입된 평택기지 건설 사업은 캠프 험프리스를 미 국방부 해외 주둔 기지들 중 최대 규모로 거듭나게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오는 2020년 전체 기지가 완공되면 미한 동맹은 물론 전투준비태세도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벤달 사령관은 이어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 남부 지역 1천만 명의 시민과 항공, 공항 등 핵심 시설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벤달 사령관은 사드를 단순히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했다면 방공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사드가 경북 성주에 배치되면서 부산과 대구 같은 대도시가 방어망에 포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평택 기지 면적은 1,467만 7천 제곱미터로 해외 기지를 포함해 미군 단일 기지론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미 8군은 미 육군에서 유일하게 영구적으로 전진 배치된 야전 부대로 육군의 비중이 큰 주한미군의 주력 부대입니다. 한국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을 지낸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주한미군의 평택 기지 이전은 보다 발전된 미한 동맹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보다 탄탄한 한미동맹, 보다 발전된 한미동맹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국과 미국이 보다 효과적으로 한반도 방위를 하기 위한 풀, 또 이 체제를 갖추는 그런 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주한미군 평택기지는 인근의 오산 미공군기지와 평택항 등 최적의 군사기지 입지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중원전력 전개가 쉽고 전개된 병력을 신속히 훈련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춰 전략적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킬 경우 평택에 집결된 병력과 장비는 이동훈련과 교육을 재빨리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평택에 주둔하는 미군은 동북아시아 지역 분쟁에도 신속히 투입되는 등 동북아시아의 기동부대 역할도 맡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서강대 국제대학원 김재천 교수의 분석입니다.
평택기지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해요. 평택이라는 그런 어떤 그 지정학적인 위치가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의 심장을 겨누는 그런 지금 이 위치에 이런 대규모의 이 해외 단일기지가 조성이 됐다라는 것은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한국이 미국의 대중 견제 정책에 많은 협력을 갖다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평택기지는 북한의 300mm 방사포의 타격권에 포함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대 사거리 200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북한의 300mm 방사포는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발사하면 주한미군 평택, 군산기지는 물론 한국군의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까지 타격이 가능합니다. 미군 측은 이에 대비해 평택기지에 패트리엇, 팩3 미사일을 증강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을 상대로 최근 가장 격렬한 전투가 벌어진 모술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 정부군이 승리를 했습니다.
예.
자세한 상황 좀 보겠고요. 또 중국의 고질적인 경제 통계 조작을 막기 위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절차 개선에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을 둘러싼 이 러시아 내통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트럼프 당시 후보를 도우려 한다는 이메일을 받고 러시아 변호사를 만났다는 건데요. 장남이. 예.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자 먼저 중동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라크 정부군이 모술을 탈환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하이데르 알아바디 이라크 총리가요, 어제 국영 방송 연설을 통해서 이 모술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7일 이라크 군이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을 상대로 탈환 작전을 시작한 지 한 예. 9개월 만입니다.
이라크 군이 도시 하나를 무장조직에서 되찾는데 9개월이 걸렸다는 건데 결코 짧은 기간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모술은요 중동의 일반적인 사막 도시가 아니고요. 광역권 인구가 한 100만 명이 훨씬 넘기 때문에 예. 작전을 펼치기가 어려웠습니다. 민간인 피해를 방지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지난 10월 작전을 개시한 뒤에 3개월 만인 지난 1월에 티그리스강 동부 지역을 되찾았지만 이 강 서쪽은 인구 밀도가 높은 시가지 전투 중심이어서 시간이 두 배로 걸렸습니다.
예.
ISIL이 이 과정에서 주민들을 통제하고 최대 10만 명을 인간 방패로 내세우면서 저항을 했습니다.
예.
이라크군은 이를 극복해서 3월 초에 정부 시설을 포함한 서부 지역 절반을 되찾았고요. 그 뒤로 유적지 등이 몰려있는 모술 서부 올드시티 일대에서 이 폭격을 비롯한 격렬한 교전이 이어진 끝에 3개월여 만에 ISIL이 퇴각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모술에서 ISIL을 퇴각시킨 것,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이라크뿐 아니라 중동 전체 정세에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지난 2014년 6월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를 신봉하는 무장 세력이 시리아의 라카와 이라크의 모술을 근거지로 이슬람 국가 수립을 선포했는데요.
예.
이 성전 수행을 명목으로 세계 곳곳에서 테러를 주도하거나 선동하고 있는 이들을 국제사회는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예, 말씀드린 것처럼 무장단체 혹은 극렬 조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자칭 국가 수립을 선포하는 이 칼리프 선언을 내놓은 곳이 바로 모술이었습니다. 예. 이번 작전을 통해서 ISIL이 이 스스로를 국가로 부르는 그 상징적인 장소이자 이라크 내 주요 근거지가 사라진 겁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는 ISIL 근거지가 시리아 라카로 이제 좁혀졌다라고 보면 되겠군요.
네.
일단 그 모술 탈환 작전이 성공한 것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작전을 주도한 이라크 대테러 부대는요, 미군이 훈련시키고 장비와 물자를 지원한 병력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친필 성명을 통해서 이 ISIS, 그러니까 ISIL의 다른 호칭인데요.
예.
이 ISIS로부터 이라크 모술을 탈환한 것은 ISIS가 이라크와 시리아에 머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미국은 계속해서 ISIS의 완전 파괴를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또 렉스 틸러스 국무장관은 미국과 협력국들은 이라크, 유엔과 함께 해방된 지역을 안정화하고 또 피난민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도울 것이라면서
예.
아직 할 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아직 전선에서는 긴장감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현지 주둔 미군 사령관이 아직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라크 주변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가요 이날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모술작전 승리를 축하한다고 밝히고 이라크 정부군 쿠르드족 민병대 페슈메르가와 함께 국제연합군의 희생으로 어려운 승리를 이뤄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지 국제연합군 사령관인 스티븐 타운샌드 미 육군 중장이요. 모술 탈환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 아직 ISIL 전투 요원들이 남아있다면서
예.
이 ISIL 2.0이 부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라크 정부가 현저하게 다른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 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각국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주요 언론의 분석도 아직 할 일이 많고 ISIL이 다시 세력을 결집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미 당국자들의 전망과 대체로 일치합니다.
예.
이 AP통신에 따르면은요, 이라크 정부가 승리를 선언한 이 어제에도 ISIL 잔존 병력의 간헐적인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이 AFP통신이 ISIL이 모술을 잃어서 큰 타격을 입기는 했지만 치명적 수준은 아니라면서 이들이 이라크에서 여전히 하위자 등 그 주요 도시와 안바르주를 장악하고 있고
예.
이 정부가 탈환한 지역을 다시 공격할 만한 힘을 갖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도요, ISIL의 향후 움직임에 대해서 이라크 일부 지역에 여전히 세력이 남아있으며 언제든 폭탄 테러를 감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중국 정부가 통계 작성과 발표 절차를 바꾸기로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조장을 맡고 있는 이 중국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가 최근 두 가지 통계 작성 개혁 문건을 채택한 걸로 오늘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예.
개혁소조가 심의 통과시킨 첫 번째 문건은요. 지역 국내 총생산 계산 개혁 방안인데요. 경제 통계를 내는 방식을 바꾸는 내용이고요. 다른 하나는 통계 규칙 위반 처리 방법인데
네.
이 바뀐 통계 처리 방식을 지키지 않았을 때 강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이 GDP를 통계하는 그 방법도 바꾸고 또 이것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강하게 책임을 묻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네.
자, 그렇다면 이 통계 작성과 관련돼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나서게 된 계기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각종 통계 수치가 부풀린 경우가 많아서 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국제 전문 기관의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입니다.
예.
중국이 통계를 과장하는 사례는 특히 경제 분야에서 두드러졌는데요. 한 나라의 경제 세력을 그 경제력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 가운데 하나인 국내 총생산 GDP의 경우에 중국이 발표하는 통계가 실제보다 최소한 2에서 한 3% 과장된 걸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했습니다.
예. 그냥 2에서 3%다라고 하면 그렇게 뭐 크게 안 느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GDP에서 2에서 3%면 그 실제로 들여다보면 굉장히 큰 수치일 것 같은데요.
네.
구체적으로 좀 사례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지난 2015년의 경우에요. 각 지방 당국이 발표한 GDP 총합이 국가통계국이 파악한 전국 통계보다 4조 6천억 위안이나 많았습니다.
예.
아, 미화로 6,750억 달러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인데요. 그로부터 5년 전인 2010년에도 4조 9천억 위안, 한 7,200만 달러의 차이가 있었고요.
예.
또 앞선 2006년에도 1조 5천억 위안, 2,200억 달러가 부풀려지는 뭐 이런 중국 관련 통계에 대한 불신은 뭐 10년이 넘게 네, 이어져온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방식을 이제 바꾸겠다라고 중국 정부가 이제 나선 건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바꾸게 되는 건가요?
예, 지금까지는 이 국내 총생산 GDP를 지린성, 랴오닝성 같은 성 단위 지방 정부가 각자 계산해서 중앙에 보고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예.
개혁 소조가 이번에 채택한 지역 국내 총생산 계산 개혁 방안은 이를 거꾸로 해서 중앙정부가 GDP를 일괄 계산해서 성 단위에 통보하는 이 하산 일급 방식을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예.
그동안 중국의 GDP 통계가 부풀려진 이유가 중앙의 목표 달성 압박에 따른 어떤 경제 그 경쟁 심화로 지방 당국이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가 잦았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예.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요, 지난달 지린성과 이 내몽골 자치 당국의 통계 조작 사례를 적발해서 사법기관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전해드렸는데요.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이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 씨가 러시아 내통 의혹의 지금 중심물로 떠오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주니어 씨가요, 지난해 6월 러시아 변호사인 나탈리아 베세니츠카이아 씨를 만난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 선거운동 기간에 러시아인과 접촉한 사실이 확인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주니어 씨는 만나는 상대가 누구인지 몰랐고 다만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타격을 줄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해서 만났다고 밝혔는데요.
예.
하지만 그 정보원이 러시아 정부란 사실을 알고 만났다고 뉴욕타임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떤 인물이 트럼프 주니어 씨에게 이런 내용을 알렸다는 건가요?
예, 당시 만남을 주선한 롭 골드스톤 씨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예.
홍보 전문가인 골드스톤 씨가 예, 트럼프 주니어 씨한테 보낸 이메일에서 클린턴 후보에게 타격을 줄 만한 정보가 러시아 정부에서 나왔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예.
뉴욕타임즈 신문은 이 이메일에 관해 알고 있는 소식통 한 3명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앞서 골드스톤 씨는 러시아 정부 관여 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트럼프 주니어 씨가 러시아 변호사를 만난 시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로 이제 당시에는 이제 경선 후보였는데 이제 후보로 확정된 사실상 확정된 이유라고 하는데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민주당 전국위원회 이메일 해킹 사건이 일어났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주일 만에 해킹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예.
미 정보당국은 당시 해킹 배후에 러시아 정부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주니어 씨와 러시아 변호사와의 만남이 당시 해킹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때 이 해킹 사건 내용을 잠시 이제 복기를 해보면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불공정하게 경선을 이끌고 있다 이런 이제 의혹이 나왔던 그런 계기가 됐던 사건인데 자 그렇다면 뉴욕타임스 신문의 보도에 대해서 트럼프 주니어 씨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트럼프 주니어 씨의 변호인인 앨런 퓨터파스 씨가요. 트럼프 주니어 씨는 아무 잘못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 부풀려서 보도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편에 그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부대변인이요. 어제 언론 브리핑을 했는데요. 트럼프 주니어 씨는 선거에 악영향을 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과도 내통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뭐 아직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장남과 러시아 변호사와의 만남에 관해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러시아 크렘린궁 역시 모르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과 러시아 내통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 지금 특별검사가 임명된 상황이고요. 또 연방의회 차원에서도 여러 위원회가 조사 중인데 의회에서 트럼프 주니어 씨를 면담할 계획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마크 워너 상원 정보위원회 부위원장이 트럼프 주니어 씨를 조사하고 싶다라고 밝혔고요.
예.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 역시 뉴욕타임스 신문 보도에 대해서 매우 중대한 발전이라면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예, 트럼프 주니어 씨는 이와 관련해서 기꺼이 위원회 조사에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량희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평안남도와 평안북도에는 구름이 끼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은 24도, 낮 최고 기온은 33도, 남포 아침 기온 25도, 낮 기온 33도, 신유주 아침 기온 23도, 낮 기온은 28도입니다. 수풍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은 32도고요. 중강 아침에는 18도, 낮에는 30도. 희천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은 32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에도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23도, 낮 기온 29도. 용현 아침에는 23도, 낮 기온은 31도입니다. 개성 아침에는 24도, 낮에는 30도. 사리온 아침에는 24도, 낮 기온 33도가 예상됩니다. 함경 남도와 함경 북도에도 역시 구름이 끼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 36도까지 오르고요. 풍산 아침에는 12도, 낮에는 29도입니다. 청진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31도. 웅기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 28도. 삼지연 아침에는 12도, 낮 기온은 26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에 구름이 조금 끼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오전에 0.5에서 2m까지, 그리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1m 사이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7월 11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지겠습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방송 원고를 보고 싶으십니까? BOA 방송 웹사이트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BOA World News
BOA 마감 뉴스입니다.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의 지도자 아부바크르 알바그다디가 사망했다는 확인된 정보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서는 로이터통신에 알바그다디가 고위급 참모 한 명과 함께 사망했다는 확실한 정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6월 시리아 라카 주변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알바그다디가 사망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의 이런 발표에 대해 그동안 미국과 서구 사회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방부는 11일 알바그다디가 사망했다는 보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기 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마주앉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어제 미국 라디오 방송인 로라 잉그램 쇼에 나와 이같이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누구와도 만나 평화와 안보, 번영을 증진하는 방안을 논의할 뜻이 있지만 북한은 예외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북한을 정치적, 외교적으로 더 고립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 행정부에서 실패했던 협상 전략을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오늘 러시아 TV 방송과의 회견에서 미국에 대한 외교적 보복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미국 정부가 지난해 말 미국 내 자국 시설들을 폐쇄한 뒤 지금까지 이를 복원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이임을 앞두고 미러 관계에 큰 해가 되는 조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 정부는 러시아 외교관 35명을 추방하고 미국 내 러시아 시설 두 곳을 폐쇄했습니다. 이 조처는 러시아가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것에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한편 러시아 이즈베스티아 신문은 11일 러시아 정부가 자국 주재 미국 외교관 30명을 추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외무부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 해병대 소속 공중급유기가 어제 미국 남부 미시시피주에서 추락해 장병 16명이 사망했습니다. 사고기는 미시시피 주도인 잭슨시에서 북쪽으로 150km 지점에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재난관리당국은 사고기가 콩밭에 떨어졌다며 시신 16구를 모두 수습했고 생존자는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지 소방국 책임자는 공중급유기 잔해가 5km에 걸쳐 흩어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군 당국은 사고기의 출발지와 목적지를 밝히지 않았고 사고 원인도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 해병대 세라번스 대변인은 해병대 KC-130기 한 대가 사고가 났다고만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술 탈환에 성공한 이라크 정부와 총리, 이라크 정부군을 축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모술 탈환이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ISIL의 시대가 끝나가는 것을 뜻한다며 ISIL을 완전하게 몰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모술은 지난 3년 동안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지배해왔습니다. 이라크 정부군과 이슬람 순위 시아파 민병대 그리고 쿠르드 민병대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군의 지원 아래 지난해 10월부터 모술 탈환 작전을 진행해왔습니다. 한편 하이데르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는 어제 모술에서 승리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알 아바디 총리는 또 ISIL 장당을 소탕하고 모술에 안정을 가져와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 4개 나라는 카타르가 사우디와 지난 2013년에 맺은 비밀 협정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카타르에 대한 압력을 강화했습니다. 이 비밀 협정은 어제 미국 CNN 방송이 처음 보도한 데 이어 사우디 정부가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 이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협정에는 카타르가 무슬림 형제단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카타르의 본부가 있는 알자지라 방송이 걸프 협력 이사회 회원국을 비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몇몇 아랍 나라들은 카타르가 테러리즘과 이란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최근 카타르와의 외교 관계를 전면적으로 단절한 바 있었습니다. VOA 마감 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